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교역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첫날인 오늘 중국은 자금성을 전체 대관했으며 건복궁과 삼위당 등 비밀의 방문을 열고 만찬을 열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자금성에서 만찬을 대접받은 외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특별 대우에 대해 언론들은 국빈 방문 플러스라며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획득하려는 무기는 북한 정권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에 미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유엔이 최근 예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이란의 역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역내 야망을 위해 이러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공격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분쟁을 막으려는 유엔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4일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수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다며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지만 무기를 지원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최근 미사일 공격은 사우디의 침략에 따른 것이라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공격을 멈춘다면 예멘도 멈출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친구로 생각하고 이란을 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가 파리기후 변화 협정에 가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리아는 어제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대표단을 통해 파리 협정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와다 카트마위 시리아 대표는 이번 결정이 지난달 통과한 시리아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법적이고 인도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남게 됐습니다. 지난달 니카라과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가입하며 시리아와 미국만 미가입 국가로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정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어제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현직 부지사 출신인 민주당 랠프 노덤 후보가 공화당의 에드 길레스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길레스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의 킴 과다노 현 부지사를 제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머피 당선자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독일 대사로 임명된 바 있으며 최저시급을 $15로 올리는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뉴욕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빌 더블라지오 현 시장이 2배가 넘는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선거는 내년 11월 열릴 미국 연방의회 중간선거에 앞서 전초전 성격을 띄었습니다. 주지사 선거뿐 아니라 주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한 가운데 언론들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비하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배치를 마쳤다고 미 언론들이 미사일 방어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실전 배치된 미군의 요격 미사일은 총 44기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올해까지 44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ICBM 요격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사일 요격 기술을 현재 44개에서 64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핵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을 더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미국 상원의 은행 주택 도시위원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지만 대북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B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심층 취재 시간에는 심각한 북한의 전력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5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획득하려는 무기는 체제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강력한 힘을 강조하며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를 방문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 독재 수뇌부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핵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을 더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김정은 위원장이 획득하려는 무기는 그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정권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란 겁니다. 이어 이런 어두운 길로 내려가는 김 위원장의 행보는 그가 직면하는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낙원이 아니라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deserve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행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훨씬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공격성을 끝내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시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에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Do not under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We will defend our common security.
북한 정권이 과거처럼 미국의 자제함을 유약함으로 해석한다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것이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행 정부는 미국의 과거 정부와는 매우 다른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도시들이 파괴의 위협이 되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협박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지만 결코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역사에서 버림받은 많은 체제는 어리석게도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받고 공격받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최대의 압박 기조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 체제와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며 모든 교역과 기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단념할 때까지 책임 있는 모든 국가가 힘을 합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이나 공급을 부정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북한이 야기한 위협에 함께 대응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릴수록 위험은 늘고 선택의 공간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잔혹한 독재자로 칭하며 세계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많은 한국 국회의원들은 여러 번 박수를 치며 호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첫 연설은 지난 1960년 6월 도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어 6년 뒤 1966년 10월에 린든 존슨 대통령,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1979년 6월 지미 카터 대통령, 1983년 11월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유일하게 1989년과 92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가장 최근은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여섯 번째, 연설 횟수로는 일곱 번째로 24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일정이 없던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기자들에게 비무장지대 부근의 짙은 안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기가 서울로 회항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안개가 거치면 두 번째 방문을 시도하려 했지만 기상 상태가 더 악화돼 계획을 접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에서 합류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두 대통령이 짙은 안개로 헬기 착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무장지대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헬기와 승용차를 통해 비무장지대로 향했지만 결국 안개가 거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DMZ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해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했었다며 이런 노력은 미한 동맹의 강력함과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인권유린 사례들을 조목조목 자세히 지적하며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핵 미사일 문제에 집중했던 과거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 sky-top view of this peninsula shows a nation of dazzling light in the south and a mass of impenetrable darkness in the north.
하늘에서 보는 한반도는 남쪽에 있는 눈부신 빛의 나라와 북쪽에 뚫을 수 없는 어둠의 덩어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빛과 번영, 평화의 미래를 추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8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것들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 수뇌부를 상대로 연설을 하듯 연설 대부분을 눈부시게 번영하는 한국과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비교하며 북한의 빛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6.25 한국전쟁의 참화를 딛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여러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Today your economy is more than 350 times larger than what it was in 1960. Trade has increased.
오늘날 한국의 경제는 1960년과 비교해 350배 성장했고 교역은 거의 1900배 증가했으며 평균 수명은 53살에서 82살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변화와 성장, 문민 대통령 배출, 세계적인 과학자와 공학자, 음악가, 운동선수,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대학 졸업률, 서울의 멋진 건축물들, 몇 달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성공적인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기적과 번영은 휴전선에서 끝나고 슬프게도 감옥 국가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Workers in North Korea labor grueling hours in unbearable conditions for almost no pay.
북한 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거의 무보수로 일하고 최근에는 70일 연속으로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휴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또 노동자 가족들의 절반은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5살 미만 영유아의 거의 30%가 영양실조로 발육 부진에 시달리는 등 계속 기아로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2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을 더 많은 기념비, 탑, 동상을 건립해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데 허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수익은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배분된다며 이 잔인한 독재자는 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저울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점수와 순위를 매기고 평가해 등급을 나눠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and ranks them based on the most arbitrary indications of their allegiance to the state.
또 조부의 반역죄로 9살 소년이 10년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야 하고 한 학생은 김정은의 삶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나 잊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구타를 당해야 하며 신문에 인쇄된 독재자의 얼굴에 실수로 얼룩을 묻히면 가족 전체가 수십 년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전에는 기독교의 거점이었던 북한이 이제 기도하거나 종교서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아야 하는 종교 탄압국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 여성들과 자녀들의 인권 문제들을 자세히 언급하며 북한을 떠나고 나서야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는 한 탈북민의 고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Only after leaving North Korea did I realize what life was supposed to be. And so, on this peninsula,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의 실험실에서 벌어진 비극적 실험의 결과를 보고 있다며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와 삶을 꾸려나가며 자유와 정의, 문명, 놀라운 미래를 성취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도자들이 폭정과 파시즘, 압제로 주민들을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자가 주민들에게 초래한 고통을 고려하면 왜 북한 정권이 이런 잔인한 남북한의 대비를 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았는지에 대해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무엇보다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Because the regime fears the truth above all else, it forbids virtually all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Not just my speech today.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연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가장 평범한 삶조차도 북한에서는 금기시된다며 외국 매체를 소유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서로 감시하고 종교 집단처럼 통치되고 있다며 국가의 힘은 이런 폭군의 거짓 영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강력하고 위대한 한국 국민이 이룬 진정한 영광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민족의 운명은 압제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자유 속에서 번영한다면서 모든 한반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지만 대북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맥스 보커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보커스 전 대사는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촉구하더라도 시 주석은 일정 부분만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커스 전 대사는 6선의 상원의원 출신으로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주중 대사를 지냈습니다. 보커스 전 대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중국 베이징 현지에 머물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는 베이징 정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Summit between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is non-controversial. That is non
중국 인사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란과 대립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공식 방문 플러스라고 부르면서 양국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려 합니다. 또 양국 관계가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중국이 얼마나 수용하리라 전망하시는지요?
I think China will be inclined to listen to President Trump.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려 하겠지만 아주 약간만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불안정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중국 지도부는 원유 공급 중단 같은 너무 강한 압박이 북한 붕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합니다.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김정은이 보복 조치에 나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중국은 독자 제재를 포함해서 너무 강한 압박은 거부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The question is what would Kim's reaction be? Reaction could well be not, you know, to acquiesce and agree. Kim's reaction.
김정은이 오히려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적대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인데요. 중국의 압박이 될까요?
I don't know that secondary boycotts or that UN sanctions on entities to do business, including China.
이런 조치들이 아주 생산적일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9차 당대회 이후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 시 주석이 더 반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측 모두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주 앉아 김정은이라는 문제를 얘기해야 합니다. 함께 협력할 때 공고하고 또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비판한다면 중국은 반대로 행동할 수 있고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람 본성입니다.
최근 맥메스터 백악관 보좌관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이른바 쌍중단을 일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일까요?
I don't think so, not at this point. I could double freeze.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쌍중단이 출발점은 아닙니다. 물론 몇 년 뒤에 그런 방향으로 귀결될지 모르지만 그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주변국들이 김정은에게 체제 보장을 확신시켜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이를 확신한다면 아마도 핵 프로그램 감축을 고려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고는 핵 능력이 있어야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고수할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That gives him leverage. If he gives up his, if he freezes his nuclear program today, he's given up his leverage.
하지만 앞서 말한 그런 상황이 김정은에게 지렛대를 줄 겁니다. 지금 핵 동결과 포기를 약속한다면 그런 지렛대를 상실하는 거죠. 김정은은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물론 혹자는 말은 이미 마구간을 떠났다면서 김정은이 이미 충분한 핵 능력을 보유했고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4월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반복해왔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My view, he should sit down with President Xi and say, okay, we have joint issues we need to work out here together. And, let's work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중국 혹은 북한에 대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신뢰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지금 상황에도 적용될 겁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 주석은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I think China has not very much influence at a conversational level.
중국과 북한 정상 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외교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겐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경제적 지렛대가 많이 있죠. 시 주석은 김정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했다는 말을 여러 장소에서 자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능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정은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 주석이 김정은에 대한 좌절감을 언급하지도 않았겠죠.
북한은 지금 두 달 가까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혹시 영향력을 행사한 걸까요?
No, I think Kim Jong-un is going to make up his own mind. He's going to act according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겁니다. 19차 중국 당대회 기간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이고 저는 이것을 좋은 신호로 보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유연함을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중대사로 베이징에 있는 동안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느끼셨습니까?
No, I haven't. Except that China sometimes says, "Well,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 인사들은 북한을 제재할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인도주의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입장은 중국이 북한과 여전히 협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에서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I think it's in between the two. I think North Korea is an asset after all.
북한과 중국은 모두 서로에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9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보낸 축전에 대한 답신에서 시 주석은 그를 동지라고 표현했죠. 여전히 어느 정도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시 주석에게 김정은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혹시 대사 시절 중국 측과 비공식적으로라도 북한 붕괴 이후 시나리오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Well, I'm quite confident both Beijing and Washington have post-collapse scenarios.
두 정부 모두 북한 붕괴 이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련국들은 각자의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중국 측으로부터 그런 시나리오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No, no. I spend more my time saying let's
없습니다. 저는 대사 재임 동안 양국의 협력과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방법들을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주변국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순차적으로 원하는 한반도 상황이 무엇인지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당장 합의를 이루기 어렵겠죠.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붕괴가 아닌 안정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미 한일 군사동맹,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부를 제시했는데요. 미한 동맹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Last several year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been it kind of freezes a little in a thaws, and it freezes in a thaws.
한국이 상당히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중국이 더욱 적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과거 자신을 침략했던 일본과의 군사적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3부를 이행한다면 한국에서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Any president, any country focuses first on its national security.
미국도 대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합니다. 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군사력 사용이 아닌 위협 감소죠. 이곳에서의 위협은 바로 김정은이고 이를 감소하기 위해 군사적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은 외교적 방법, 특히 중국과의 더 깊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신뢰해야 하지만 검증해야 합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Don't forget, President Xi is a very proud man. China is a very proud country. President Trump is a very proud man.
시 주석과 중국은 자부심이 강하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또한 마찬가지죠. 그 어떤 쪽도 상대를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양측 모두 상대 인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공동의 이해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죠. 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인위적 이해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 솔직한 이해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두 지도자의 케미스트리는 괜찮습니까?
Well, it's very interesting. They're two very different personalities. President Xi is a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두 지도자의 성향이 전혀 다르죠. 시 주석은 공학도 출신이고 체계적이며 예측 가능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변덕스럽고 직관적이죠. 하지만 두 지도자 모두 자신의 책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경청해서 두 나라가 더 나은 공조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맥스 보커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전자기파 EMP 공격 역량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이 같은 위협의 실체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EMP와 핵물리학 전문가들은 EMP 공격의 파장은 물론 성사 여부조차 증명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은 6차 핵실험 이후 부각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9월 수소탄을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역량과 공격 가능성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과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등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EMP 공격이 핵무기 공격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련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북한의 그런 능력이나 실제 공격의 여파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I am unpersuaded as a physicist that the EMP phenomenon would
전자기파와 핵물리학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는 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EMP 공격 시 긴 전자기파가 발생하려면 많은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 핵 분열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MP 공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접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관련 내용이 소개된 교과서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can see questions, but I see no estimate of how big the effect is, and it doesn't.
그러면서 EMP에 대한 각종 우려나 피해에 대한 경고는 군사적 이유로 과장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MP 공격이 통신 시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반도체 장비에 영향을 가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을 겁주려는 군사 전략 행위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A large amount of energy which would have a long range effect on telecommunications and things.
제임스 보거트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니아타 대학 물리학 교수 역시 7일 VOA에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은 아직 이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detonated, you know, almost 1,000 nuclear weapons to study their effects. And what they would do to, you know, buildings and
1,000번 가까이 실험을 거친 핵무기와 달리 EMP는 실험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과학의 영역이며 따라서 깊은 지식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는 대기권과 수중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1963년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거트 교수는 북한이 EMP 공격 역량을 갖췄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공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체계 마비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Part of the challenge is that no one really has great understanding of what the effects are because there is
하지만 보거트 교수는 앨리슨 교수와는 달리 대기권에서 핵폭탄이 폭발한다면 EMP가 무조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가 전력망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심각한 피해를 가할진 알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보거트 교수는 특히 공격 목표 지점에 타격을 주기 위해선 정확한 고도와 폭발 강도 등 많은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관련 실험도 실제 상황과 동일한 대기권이 아닌 소규모 실험실 등에서만 행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딘쇼 미스트리 코네티컷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북한이 아직 EMP 공격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 전문인 미스트리 교수는 EMP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선 고도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t has a limited capability of doing so. Yes, it does not have a highly accurate.
북한의 미사일이 예정된 위치까지 날아가 핵폭탄을 폭발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정확한 목표 지점을 공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미스트리 교수는 북한의 EMP 공격에 따라 발생할 사회 기반 시설 붕괴와 질병 등으로 미국인 90%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I think that is a theoretical maximum.
이런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핵무기 한 발이 아닌 10발에서 20발 이상이 미국 본토를 공격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란 지적입니다. 국가안보와 핵무기 통제 전문가인 하워드 스토퍼,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EMP 위협은 우려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Wherever this idea has started from, I don't think it's a very likely threat to worry about.
미 국무부를 거쳐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스토퍼 교수는 EMP 공격에 대한 우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MP 공격이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끼치긴 매우 어려우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 주요 컴퓨터 시스템에 방어막을 설치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퍼 교수는 또 EMP 공격을 하기 위해선 핵폭탄을 터뜨려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전쟁 개시를 의미한다며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전력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전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북한 문제를 살펴보는 심층 취재. 오늘은 북한 전력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전력 문제 해결이 절박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당 간부들에게 전력 사정이 절박해 생산에 큰 지장을 불러오고 인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연설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전력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했지만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셈입니다. 북한의 전력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01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를 맡아 평양 대사관 개설을 주도했던 제임스 호어 박사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평양도 극심한 전력난을 겪었다고 회고했습니다.
Electricity was in quite short supply, even in Pyongyang. There was major shortages in most parts of the city. Regularly.
북한 대부분 도시가 정기적으로 전력 부족을 겪었고 가로등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또 매일 밤 도시 여러 곳에서 정전 사태가 이어졌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운행을 멈췄으며 아파트 전체가 암흑 같았다고 호어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동안 평양에서 근무한 토마스 피슬러 전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경험한 북한의 전력난은 악몽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I remember 2014, 15. It was a nightmare. It was like I don't know 20 times making up.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에서조차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정전이 됐고 정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가량 지속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평양과기대에서 치과 수업을 진행해온 익명의 교수도 VOA에 병원에서 치과 시술 도중 전기가 끊긴 뒤 30분 넘게 복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력 상황이 처음부터 열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제시대 지어진 북한 지역 발전소들은 1940년대 한반도 전체 전력의 85%를 생산했습니다. 2014년 북한 에너지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민간단체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 전력 상황은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north, they raced with Soviet and Chinese backing. Different times to build large-scale coal-fired power plants and hydroelectric plants.
구소련과 중국의 도움으로 대규모 화력 발전소와 수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했었다는 겁니다. 1945년 해방 당시만 해도 전력이 풍부하던 북한이 이처럼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하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습니다. 구소련의 붕괴와 이로 인해 악화된 경제난으로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중단됐고 기존의 발전소도 개보수가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헤이즈 소장은 현재 북한의 전력시설은 1980년대 후반 구축된 것으로 매우 낙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much of that is not available either because the generators don't work, the transmission system doesn't work,
북한 발전소들의 발전기와 송전선, 배전시설 등 관련 설비들의 노후화와 고장이 심각한 상태여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헤이즈 소장은 또 북한 전력망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노후화 등으로 주파수와 전압이 불안정해 고장이 잦고 손실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 발전소의 생산 능력은 전체 가능한 생산 능력의 최대 10에서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대도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고 장기간 정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헤이즈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에너지 분야를 연구해온 노틸러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포니펠 연구원도 북한이 원래 전국적으로 통합된 전력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단절돼 도시나 발전소 인근 이외의 지역은 전기를 공급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즈 소장은 다만 최근 들어 북한이 전력 상황 개선을 위해 소규모 수력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태양전지판 설치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제재 등으로 석탄 수출길이 막혀 남아도는 석탄을 전력 공급에 사용해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이 다소 개선됐을 수 있다고 헤이즈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There is some evidence of slight improvement in recent years with building a bunch of new smaller hydroelectric dams.
하지만 이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주민들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평양에서 근무한 피슬러 전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은 평양 주민들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태양전지판을 통해 전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any now in Pyongyang, but even outside, have solar panels and batteries connected. You know this.
태양전지판으로 충전한 전기를 자동차 축전지에 저장해 TV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 가동에 이용하고 낮은 전압에도 밝은 빛을 내는 발광소자 LED 전구를 많이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헤이즈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풍력발전용 터빈이나 LED 라이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새로운 전력망과 시설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ost of it is junk. You put a bulldozer through most of it. The stuff that is most likely to be useful in the future will be the hydroelectric.
북한 대부분 발전소는 폐물이나 마찬가지고 그나마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일부 수력 발전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발전기들이 낡아 대부분은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헤이즈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헤이즈 소장은 그러나 북한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송전망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자본과 기술 도입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prove to be more cooperative, then yes, you could envision some long-term strategies that would.
더 나아가 북한이 보다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현재 단절된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일본 등과의 가스관이나 전력망 등을 연결하는 장기적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동북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용한 만큼의 적당한 전기 사용료를 내게 함으로써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point is if the government just charged for electricity, it could solve its electricity problem.
주민들이 낸 전기요금으로 정부는 전력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은 전기요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부가 각 가정에 전기 계량기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내게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 역시 북한 당국이 정책 우선순위를 바꿈으로써 전력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Use the money that they're putting into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put it into infrastructure to help the standards of living and well-being.
대사는 북한이 핵 개발에 투입하는 돈을 전력 시설 구축 등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대거 추방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등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캐나다에 도착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 하지연 씨는 최근 이민 난민국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 난민 히어링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네가 한국에 못 가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그 스토리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한 페이지 정도 더 써서 이렇게 히어링 11일 전까지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 씨는 당국에서는 이미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씨는 난민 심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난민 심사를 포기할 경우 모든 서류가 국경관리국으로 넘어가고 그쪽에서 곧바로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 씨는 자신뿐 아니라 주위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도 모두 뭐 여기서 열심히 애 키우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가 바쁘니까 뭐 얘기도 잘 못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딱 이렇게 터지니까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에 갈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에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 말부터 적용됐습니다. 이후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이민 난민국이 지난 6월에 BO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탈북자 218명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013년에는 1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4년 1명, 2015년 2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탈북자 A씨도 최근 이민 난민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거주국가 또는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보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착잡한 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캐나다에 와서 지금 한 6년 넘어 지금 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풍문 들어봐도 뭐 우리가 지금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2008년 서울에 도착한 A씨는 3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차별을 받는 모습을 보고 2011년 7월에 캐나다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그만해도 참고 살았는데 어린 자식들이 그런 차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더더욱 힘들더라고요.
현재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두 명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특히 캐나다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들의 장래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탈북자 단체인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김록봉 회장은 과거에도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급격하게 대규모로 진행돼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기하 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잡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큰 빅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 회장은 최근 적어도 30가족 이상이 무더기로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국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탈북자들에게 무더기로 편지가 발송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한국 국적이 부여된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보호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많은 경우 망명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한국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난민 변호사 사무실의 김주은 변호사는 이민 난민국이 최근 탈북자들에게 무더기로 편지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캐나다 정부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러니까 아마 그냥 탈북민들 이민 신청한 거를 그냥 다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려고 이렇게 똑같은 편지를 이제 다 보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편지를 받은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온 지 이미 몇 년씩이나 지나 어느 정도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거부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탈북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보기에는 한국은 그래도 민주적인 사회이고 좀 잘 사는 나라이고 경찰이나 뭐 그런 보안 정책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에 가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여기 판사들이.
김 변호사는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의 경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 3년간 탈북자 10가족 정도의 인도주의 이민을 성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하지연 씨와 A 씨도 최후의 수단으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 씨는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건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고 한국에도 갔다 와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김록봉 회장은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이제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이제 이민 장관이나 트뤼도 총리한테 보낸 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명 운동을 해서 어떻게 좀 타개해 볼까 하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회장은 캐나다 정부에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 캐나다에 살아야 하는 이유 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과거 행적이 담긴 미 중앙정보국 CIA의 기밀 해제 문서들이 최근 BOA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학창 시절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일, 암살 기도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내용 등이 드러났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9년 작성된 CIA 문서는 김일성 주석의 정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정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당시 북한 지도자로 활동하는 김일성이 실제로는 김성주라는 인물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주가 김일성이 되기까지의 행적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김성주는 14살 때 부모를 따라 중국 만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중 급부의 돈을 훔치다 발각됐고 이 사실이 알려질게 두려워 도주를 하던 중 급부를 살해했습니다. 결국 중국 내 다른 지역에 정착한 김성주는 이후 당시 소련으로 가기로 결심했지만 이때도 돈이 필요해 최시성을 가진 남성을 하얼빈에서 살해했다는 게 CIA의 설명입니다. 18살이 된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의 초기 지도자인 리리산을 만나 중국 공산당 청년 조직원으로 가입했는데 얼마 후 리리산의 신임을 얻어 중국 공산당원이 됩니다. CIA는 1919년 실제 항일운동을 펼쳤던 김일성 장군이라는 인물이 존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장군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리리산이 김성주의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때가 1931년 10월입니다. 이후 김성주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백두산 일대의 게릴라군 사령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CIA에 따르면 당시 김성주는 공산주의를 전파하면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지만 이런 모습은 리리산을 만족시켰습니다. 김성재는 이후 군 고위직으로 진급을 거듭하게 되고 결국 소련 연방의 스탈린도 김성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CIA는 이 문서에서 김성주가 영특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스탈린에게 높은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스탈린과 김성주는 한반도의 공산화의 황금기를 맞게 됐다고 CIA는 덧붙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1949년 9월 CIA가 작성해 같은 해 12월 비밀문서로 국무부와 육해 공군에 보고됐습니다. 이 문서의 비밀 해제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1년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실제로는 김성주라는 의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CIA 문서를 통해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CIA의 또 다른 문서는 1950년 한국전쟁 전후 김일성 주석의 삶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51년에 작성된 김일성 배경 정보 문서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1947년부터 1950년 5월까지 평양 남산동의 한 주택을 공식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과거 일본인 히로타가 거주했던 곳으로 김일성 주석은 5명의 요리사를 비롯해 20명을 하인으로 뒀다고 CIA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요리사 등과의 관계가 좋았고 종종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사들과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주로 육류를 선호했고 생선류와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다고 이 문서는 명시했습니다. 또 닭고기와 함께 요리된 개고기를 가장 좋아했으며 매일 아침과 저녁 식사로 이 메뉴를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평양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체중이 이 요리 때문에 불어났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CIA에 따르면 1947년부터 1950년 사이 김일성 주석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았고 이 기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흡연은 적당히 했고 와인을 선호했지만 음주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취침은 밤 10시, 기상은 새벽 4시였다는 자세한 일상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김일성 주석의 취미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테니스를 열정적으로 했고 종종 승마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운동삼아 나무를 격파했고 사격도 능한 인물로 묘사됐습니다. 다만 운전은 할 줄 몰랐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또 러시아 포크댄스를 선호했지만 종종 아내와 서양식 사교댄스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평양 만경대 인근 지역 식당에서 기생들과 파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CIA는 김일성 주석이 대사관에 파견된 소련 고위급 인사와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과 어울리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한국전 발발 이후의 상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을 평양에서 탈출시켰으며 거주지와 사무실 내의 모든 문서를 불로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1950년 6월 남한을 침공한 북한군이 약 4개월 만인 10월을 전후해서 미한 연합군의 반격으로 평양을 내주던 때로 추정됩니다. 한편 VOA가 확인한 또 다른 CIA 문서는 김일성 주석이 1951년 6월 6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군 장교에게 암살을 당할 뻔한 사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 주석은 오른쪽 폐에 부상을 입었으며 평양의 중앙인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동북부의 작은 주 델라웨어를 찾아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